빌립보서 4장 6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9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제가 불렀던 그 복음성가가 제가 작곡했다는 뜻이 아니고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즐겨 불렀던 그 복음성가 중에 하나가 이런 찬양이 있어요.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그게 4장 7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저는 이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말을 참 좋아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마음이 편안하다면 그것처럼 감사한 게 어디 있어요? 시편 기자가 특히 다윗이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밥상을 차려주셨습니다. 이것처럼 편안한 게 어디 있어요? 원수가 에워싸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니네들 거기서 수고한다. 그런데 내 마음은 편안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돈이 없고 건강이 아프고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고 사업에 문제가 있고 온갖 문제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철이 없어서 평강한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내 마음이 편안하다면 그것처럼 감사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이 마음이 차분해지면 그 다음에는 일들이 풀어갈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를 썼는데 빌립보서가 모두 4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4장에 해서 빌립보에게 보내는 이 편지를 지금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그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평강의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게 평강이다. 우리가 너희가 평강을 얻으면서 살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평강은 어떻게 얻는 것이 좋을까라고 제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그냥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기도만 해. 그러면 평강할 거야. 근데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만 생각하고 아, 기도하면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기도 만능주의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평강을 얻기 위한 방법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6절에서는 염려하지 말아라, 기도해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런 말이 있지만 7절과 9절에 가면 7절에서는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9절에 가면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면서 이 평강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것이 참된 평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평강의 길은 그냥 전체적으로 크게 놓고 생각하면 평강의 길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인데 뭐냐면 기도하는 것과 실천하는 거예요. 요즘 제가 묵상을 하는 것 중에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 스스로에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않으면 어딘가 모르게 삐끄덕대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신앙과 페이스와 생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뗄 수 없잖아요.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항상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dualistic하게 신앙과 생활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로 놓고 보고 있어요. 신앙 자체가 생활이고 생활 자체가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강을 얻는 것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지만 그러나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 두 가지가 항상 병행해야 하나님의 진정한 평강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만 한다고 해서 평강을 얻는 것이 아니라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저는 방정식, 전 수학도 잘 못하고요. 산수도 잘 못하는데 산수식으로 수학식으로 우리가 같이 풀어가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했으면 참 좋겠어서 이런 방법을 썼습니다. 여러분 주부에도 보면 이게 네모난 칸에다가 해놨는데 거기에다가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이 글을 담아 가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빌립보서 4장 4절에 가면 제가 좀 읽을게요. 4장 4절에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러면서 이제 6절로 가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4절, 5절, 6절을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기쁨이에요.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방정식은 기쁨을 가져야 합니다. 이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 기뻐하라라고 했잖아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지금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imperative예요.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기뻐해. 아니 목사님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어떻게 기뻐해요? 아니 내가 그거는 알 바 아니에요. 왜냐하면 명령이거든요. 기뻐해라는 거예요. 기뻐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생명의 비결을 얻었잖아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생명의 비결을 얻었어요. 어떤 생명의 비결인가 하면 영원한 생명의 비결을 얻었어요.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비유 가운데 패러볼 중에 어떤 것이 있냐면 어떤 사람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가 남의 밭에 보석이 있는 걸 봤어요. 진주 같은 거, 금덩어리 같은 게 있는 거를 그 땅에서 봤어요. 그래서 그거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집으로 가서 자기 재산 다 팔았어요. 그리고 돈을 갖고 와서 그 보석 샀어요? 땅을 샀어요? 땅을 사버리는 거예요. 왜? 거기에 진주가 있는 것을 봤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그 영원한 생명은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씩 손해보고 조금씩 아프고 조금씩 당황스러운 일이 생기고 때로는 사기를 맞는다 할지라도 That's okay. 왜요? 내가 뭐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어서 나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대단히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솔로몬이 지은 책 중에 전도서라고 하는 책이 있잖아요. Ecclesiastes, Book of Ecclesiastes를 솔로몬이 썼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제가 뭐냐면 주제를 찾기가 처음에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좀 뭔가를 행복을 좀 찾아보려고 이 짓도 해보고 저 짓도 해보고 먹을 것도 많이 먹어보고 여자도 많이 만나보고 뭐 보석도 많이 해보고 별의별 짓을 다 해봤다. 근데 결론이 뭐예요? Vanish. 헛되도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전도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줄까요? 전도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줘요. Enjoy your life.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여기서 끝나면 세상 사람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전도서는 이렇게 가르쳐줘요. Enjoy your life in the Lord. 주 안에서 너희의 생활을 즐겨라 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주 안에서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생활을 즐기는 것은 우리의 생활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생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평강을 얻는 방정식 중에 기쁨이 없으면 절대로 평강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명령하는 거예요. 기뻐하라. 왜요? 평강을 누려야 되니까. 이 peaceful한 life를 enjoy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뻐하라 라고 먼저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기쁨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5절에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5절에서는 뭐라고 가르쳐 주는가 하면 하나를 더 대하는 거죠. 관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reasonableness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다른 성경에서는 이거를 gentleness라고도 표현을 해요. 또 어떤 단어 어떤 성경에서는 tolerance라고 하는 말 여유가 있다 관용을 부리다 이런 뜻 뜻을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 관용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넓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누군가가 와서 어떤 아픔 얘기를 하면 아예 그럴 수도 있지요. 어떤 사람이 와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아예 그럴 수도 있지요. 라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내 옆에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어요. 더러운 사람이 있어요. 추접한 사람이 있어요. 그냥 나쁜 짓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물론 죄는 미워해야 돼요. 죄는 우리가 닮으면 안 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지라고 이렇게 품어 안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서 그 이유를 참 재미있게 가르쳐줘요. 야, 너희들 마음을 좀 넓혀. 왠 줄 알아?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이야.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까이 오기 때문에 우리들은 넓은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뒤통수를 한번 쳤어요. 사기를 쳤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에휴, 괜찮아. 왜요? 주님 가까이 오시거든요. 주님 가까이 오시면 그 사람,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은 누가 심판하실 거예요? 누가 그 사람을 징계하죠? 누가 저지하고 누가 리뷰크를 하죠? 퍼니시먼트을 누가 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괜찮아 라고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가까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다 품어 안아줄 수 있는 그런 관용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야 평강합니다. 내가 한 대 맞은 것대로 그대로 보복을 하면서 살아가려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습니까? 우리 제 아내가 저기 있어서 이런 말 하기가 참 좀 부끄럽기는 합니다만, 누군가가 운전을 하는데 앞을 뭐 새치기를 한다든가 그러면 그거 저 잘 못 참거든요. 그거 못 참아서 한번 다시 이렇게 보복을 하기 전까지는, 페이백 하기 전까지는 마음이 안 풀려요. 그러면 누구 마음만 아픈 거예요? 내 마음만 아픈 거예요. 아, 그러고 많이 가면 우리 제 아내하고 하는 말이 있어요. 요즘은 좀 많이 나아졌어요. 저러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뭐라 그러냐면, 아, 화장실이 좀 급한가 보다. 그냥 이러고 넘어가요.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죠. 자, 평강은 어떻게 누려요? 기뻐한 사람이 평강을 누릴 수 있고요. 그리고 관용할 줄 아는 사람, 마음이 넓은 사람이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1차 방정식은 첫 번째는 뭐가 있는가 하면 여기에 기도가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읽었던 6절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아무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이 나의 염려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에 아무것, 어떤 것은 돈이 나를 염려하게 걱정하게 만들고, 건강이 나를 걱정하게 만들고, 자녀의 문제가 나를 걱정하게 만들고, 부모의 문제가 나를 걱정하게 만들고, 사업의 문제가 나를 걱정하게 만들고, 대통령 선거가 나에게 걱정을 만들어주는 문제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걱정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나는 그거하고 상관없어 라고 물리칠 수 있는 그런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기도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걱정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뭔 줄 아십니까? 기도입니다. 기도가 걱정을 물리치게 하고, 걱정을 물리치기 때문에 결국에는 평강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짧고 미천한 경험입니다만, 제가 LA 폭동 때, 4.19 폭동 때 피해자잖아요. 첫 번째 빅톰인데, 그날이 4월 29일 날 저희가 있었던 가게가 그 건물이 불이 탔고요. 4월 30일이 그 비즈니스를 해보시는 분은 알지만 4월 30일이 세일즈 택스 보고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세금 보고하러 올라갑니다. LA로 올라가는데 그냥 폭통들이 잔뜩 있죠. 29일날 저희 잠 한 자도 못 잤어요. 근데 그날 새벽에 기도하고 세금 보고하러 LA로 올라갑니다. 차 안에서 찬송을 하고 기도하면서 올라갑니다.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리면서 그다음부터는 저하고 제 아내가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그러면 그다음날 모든 게 다시 다 회복됐나요? 아니잖아요. 결국에 나중에 가서는 뱅크럽시까지 하거든요. 해결 안 돼요. 해결이 안 되는데 마음은 편안해요. 기도가 나의 염려를 물리쳐 주는 거예요. 어떻게 살지? 가게가 없는데 어떻게 살지? 돈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살지? 보험 처리도 안 된다는데 어떻게 살지? 근데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순간순간은 왜 없겠어요. 그런데 마음은 편안한 거예요. 기도가 우리들의 문제를 물리치게 합니다. 다니엘이 사자의 굴로 들어갔을 때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습니까? 근데 그는 그 안에 들어가서 기도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기 직전에 이 세 사람이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게 평강이잖아요. 평강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평강은 이렇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평강을 얻는 비결이 기도예요. 그래서 기뻐하라, 그리고 관용하라, 기도하라, 이 세 가지의 명령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8절과 9절에서는 두 번째의 방정식을 우리에게 또 가르쳐줘요. 두 번째 방정. 앞에는 제가 기도라고 했잖아요. 이 전체를 이야기한다면 기도로 우리가 평강을 얻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실천이라고 그랬잖아요. 8절과 9절에서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는지 봅시다. 8절과 9절은 딱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생각하라 해요. 생각해라. 무엇을 생각하는가 하면 8절에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쭉 이야기를 하다가 이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덕이에요. 선한 것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늘 생각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여기에 딱 맞는 표현은 아니지만 옛날에 이런 말이 많이 유행했었어요. WWJD.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그 생각을 그런 운동이 한때 있었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또 우리가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 아, 예전에도 이런 게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맞아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셨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도와주셨는지를 생각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과 행동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또 이런 행동은 우리에게 습관을 배우게 합니다. 행동이 잦아지면 계속해서 행동이 반복되어지면 이것이 우리들의 습관이 되잖아요. 우리 몸에 배잖아요. 몸이 기억을 하잖아요. 오랫동안 탁구를 쳤던 사람이 오랫동안 탁구를 치지 않았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오랫동안 탁구를 쳤던 목사님이 오랫동안 탁구를 안 쳤어요. 근데 어디를 갔는데 누가 탁구를 치자 그러니까 아유 저 너무 오래 안 쳐서 아유 몇 년을 안 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래도 해보라고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당신 몸이 기억할 거라고. 그래서 그때 라켓을 잡고 한 두어 번 연습을 해보더니 그 다음에는 자기도 모르게 스매싱도 하고 그리고 받아내고 하는 거죠.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반복하는 훈련입니다. 기도도 사실은 습관화되어야 되는 거죠. 아무리 피곤해도 어떤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무리 피곤해도 나 일어나는 시간에 일어나고 잠잘 시간에 잠자고. 그런데 그중에 습관이 뭐가 필요해요? 일어났는데 아우 너무 힘들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나는 무릎 꿇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무릎 침대 위에 무릎을 꿇고 있어요. 왜요? 몸에 뱄어요 그게.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그런데 내 몸에 배어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에 누가 하라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목사님 저 교회에서 기도 좀 하면 안 되나요? 왜요?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습관이 우리들의 신앙의 인격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생각은 우리들의 행동을 만들어내고 행동은 우리들의 습관을 만들어내며 그 습관은 우리들의 인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습관화되어 있는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나에게 평강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생각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9절에 보면 행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행함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practice하라는 거예요. 그냥 생각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practice를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말로만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7년 동안 전도사 생활을 하고 있었던 교회, 우리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조광수 선교사님, 이 담임 목사님이셨을 때였거든요. 그때 이제 7년의 사역을 마치고 교회를 떠날 때 저희 목사님이 저에게 하셨던 말씀을 저는 아직도 잊지 않습니다. 아직도 잊지 않습니다. 본인은 잊어버리셨을 텐데 저에게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저의 말 가운데 습관이 이런 게 있대요. 아, 그거 제가 하려고 그랬었는데요. I was going to. 맨날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저의 입의 습관이었대요. 정전도사는 그때는 제 전도사였으니까 정전도사는 그것만 고치면 돼. 그리고 사실은 또 하나가 있었어요. 내가 후회하는 게 하나 있어. 당신을 안 가르친 것 중에 후회하는 게 하나 있어. 새벽 기도를 못 가르쳤어. 아, 근데 신학교 다니고 제가 집이 40마일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말씀을 못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나가니까 새벽기도 못 가르친 거 하고 그리고 I was going to, 내가 이거 하려고 그랬어요 라고 하는 그 말, 말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 그 말을 아직도 잊지를 못해요. 제가 완벽하게 고쳤을까요? 아직 다 못 고쳤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기도하고 있니? 라고 물으시면서 너 그거 한다고 그랬는데 왜 안 해?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설교 듣고 말씀 들을 때마다 그래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라고 결심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뒤돌아서면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왜요? 우리 습관이 안 돼서.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신앙은 생활입니다. 우리의 신앙 인격이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데서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 끝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하면 and then 이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이 말씀은 무엇을 강조하는가 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은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평강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시고 우리와 가까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강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죠. 생각하라, 행동해라. 기뻐하라, 관용해라, 기도해라. 이 다섯 가지의 우리의 삶의 지표를 꼭 간직하셔서 하나님의 평강을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